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늘 화장실이나 아니면 방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이제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는데요. 이따금씩 그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늘 하루 힘내자, 아니면 너무 막 힘들 때, 막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마치 뭐 주문을 거듯이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이렇게 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매우 독특해서요,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러합니다.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영혼에게 다윗이 스스로 말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그가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찬양하면 다윗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 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은 왜 이토록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열정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윗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의 단어를 좀 핵심적으로 뽑자면요, 오늘 103편 2절에 나오는 은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택. 은택이라는 말은요, 은혜와 덕택입니다 라는 이것을 그냥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택이란 뭐냐면,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덕분에. 네, 그게 은택이에요.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했던 모든 일, 그게 은택인 거죠. 그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택, 지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열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텐데 내 영혼아 그렇게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자, 지금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그랬어요. 마치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자기의 모습을 걸고 사람이 말을 걸듯이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지금 3절에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지만,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지만 사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같은 살인자를, 나와 같은 간음자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이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이제 전기 그 충격 의자에 앉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릴 한 사형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불과 이제 뭐 두세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막 살인 이 사형수들 죽기 전에 먹고 싶은 마지막 음식 막 사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그 음식도 막 앞에 있고 지난 날들이 막 너무 막 후회스러운 거예요. 막 눈물도 나고,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뭐 후회해봤자 너무 늦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고, 게다가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이 이제 막 이 초를 앞다투고 막 다가오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극도의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나온 자신의 행동들과 또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눈물이 막 비오듯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수가 찾아와서 수감자 번호 41번 이렇게 딱 불러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직감하는 거죠. 이제 이 몇 걸음만 가면 이제 전기 충격 의자에 앉아서 이제 죽는 거예요. 막 이 나가기 싫어서 막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는 순간에 이 간수가 이 수감실 문을 탁 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네 오늘 사형 집행 일정이 취소가 되었다. 오늘부터 자네는 이제 자유인이야. 사형수가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울다가 막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영문을 몰라서 간수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자네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자네 이 대통령님 지시로 자네 이 특별 사면 받았어. 이 사형수가 이 소식을 듣고요, 사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보다 더 기쁜 순간이 사실 그의 삶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격에 복받쳐서 울던 그날 아침을 그 사형수가 어찌 평생 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의 신앙이라면 저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다 이러한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개무량해서 막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죠.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저는 제가 복음을 가장 진하게 이렇게 느꼈던 것이, 제가 물론 회심하던 뭐 그 중고등부 시절이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대학교 들어가서 이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막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풀 한 포기가 새롭게 보이고 꽃 한 송이가 막 너무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 달리 보이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이 사람,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전부를 쏟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거 하나만 해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지난 한 주에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올 한 해 지금 어떠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을 끊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에게 말을, 영혼에게 말을 걸면서 그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어떤 상황도 환경도 어떤 부유함이나 그가 가진 소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과 3절부터 또 다시 한번 좀 보죠. 눈으로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에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또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이어서 읽죠.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자, 3절부터 좀 이어서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어떠한 죄들을 졌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두 가지 제보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죄,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자죠. 그 십계명에서 가장 뭐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앞에 하나님에 대한 죄를 빼고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고 간음자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살인자가 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간음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게 막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지금 받은 은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픈 병도 고쳐주셨죠. 4절 보세요. 파멸에 머물고 있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망했어야 됐거든요. 사울 왕이 전국의 이 병사들을 다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도 배반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국의 군사를 풀었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의 인생은 그때 망했어야 했는 게 맞거든요. 그 이후에도 물론 위기들이 많습니다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야 진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앞서 있었던 그 이야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 나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셨죠.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셨죠. 내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마인셋, 이 마음은 뭐냐면,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내 목숨도 보존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보시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야, 내 영혼을 이렇게 만족하게 하시나. 와, 진짜 이 하나님 정말 찬양받게 마땅하신 하나님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요, 여전히 시대가 변해가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에게 뭔가 나쁜 어떠한 해를 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아주 당연한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는 일이 잘안 됐으면 좋겠고, 가다가 막 길에서 넘어져서 막 코라도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런 심술궂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정의를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죽도록 그냥 심판당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제 놀랍게 계속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과 9절의 그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사실 지은 죄를 봤을 때 내가 사람도 죽였지, 남의 아내를 내가 간음 저질렀지, 내가 망했어도 이전에 사실 망했어야 했고,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도 이전에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8절 다시 보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서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그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예요. 인자하심을 풍부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죄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당해서 망했어야 됐고 죽었어야 했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이 죄악의 심판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11절 이어서 읽죠.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줄자를 아무리 긴 거를 뭐 갖다 댄데 땅에서부터 하늘의 높이를 어떻게 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 헤아릴 수 없는, 다잴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13절 말씀 잠깐 눈을 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저는 신앙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뭐 어떤 분들 주일 오후에도 봉사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 뭐 나름대로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의외로 한 커플 딱 벗겨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정말 이제 저랑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막 깊어져서 속에 있는 이야기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사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과거에 정말 난 목사님께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 뭐라고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지만, 내가 그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따금씩 만나게 돼요. 특별히 그 나이가 이제 2, 30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로 가게 되면 성적인 범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죄악 때문에 마치 막 하나님이 막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사실 뭐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뭐 여자친구랑 동거하는 청년들, 혹은 뭐 20, 30대도 짓는 죄들이요, 다 어른은 똑같습니다. 보면 뭐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딸이고 막다 이런데, 와서 얘기해 보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거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기가 더 악하다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산다지만 나는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갔고 주일날 와서는 그들과 마치 다른 것처럼 이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게 가증스럽고 위선스러운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면서 나를 용서하실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다른 사람들 다 막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 갖고 막 울고 있는데 그 맨 구석 끝자리에서 막 나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난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음을 얼마나 자주 전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시죠. 13절 말씀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자 이제 우리 여기 그레이스렉 주변에서요 살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요 칼로 지나간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럼 경찰이 이 사람을 이제 찾아내려고 막 수배할 것 아니에요. 어디부터 갈까요? 이 사람이 살던 집 먼저 가겠죠. 그리고 어디 갈까요? 이 사람 가족 집을 갑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아니 이 사람 찔렀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왜 가족 집을 가죠? 이건 전 세계 어딜 가도 경찰들이 하는 그 루틴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갔다? 그 가족 집부터 가잖아요. 부모 집부터. 왜 그러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칼을 찔러서 살인자라고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부모는 감싸주고 숨겨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반대로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정말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집 문을 다 걸쇠로 걸어 잠그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내가 그 욕을 대신 받아 먹어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할지라도 얘 하나 인생 다시 고칠 수 있다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얘 인생을 내 아들과 내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3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내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정말 다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2절로 다시 돌아옵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야지, 그냥 찬양 부르니까 불러야지, 기도 시간이니까 눈 감고 기도해야지.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이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 자신아 마치 거울을 보고서 너 하나님을 송축해라.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 그가 너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었니? 너 살인자 아니니? 너 간음자 아니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파멸에서부터 너의 목숨을 건져주셨고 내 영혼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12절로 올라갑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뭐 하셨어요? 멀리 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혹시 자석 갖고 놀아보신 기억 있으세요? N극하고 S극, N극하고 이 N 같은 거 맞춰놓으면 이게 맞추려고 해도 안 만나지잖아요. 동하고 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만나려고 해도 동하고 서는 만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죄인이에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감사, 그 시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까 은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은혜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 이전에 사실 망했어야 됐어요. 아니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맞아요 주님, 나 그렇게 버림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 베푸시고 또 그 은총을 베푸셔서 그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제 그리고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들 정말 용서하시나? 이런 의심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간도 자기의 새끼를 사랑해서 자기의 자식을 사랑해서 그의 수치와 그의 죄악을 감싸줄 줄 알건만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저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셨고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그 모든 불신을 이 시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